우리는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도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이제 곧 봄이 되어서 황사가 오게 될 것인데 노랗게 물든 하늘과 그리고 또 수없이 이 작은 알갱이들이 차에 온 그 세상에 덮여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해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찾아서 주말이면 저기 멀리 야외로 나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어서 그것을 마시고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불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난방을 하는데 겨울에 이렇게 가스를 떼거나 아니면은 이 석유를 뗄 때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실례를 하게 되면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다 비명을 지르고 창문을 내리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선한 공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강원도나 저기 가서 산에 올라가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가 평소에 여기에서 호흡하던 것과 공기가 너무 다르다, 너무 신선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오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기의 오염이 아니라 말의 오염입니다. 이 말의 오염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프랑코 목사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정신의 신선한 공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깨끗한 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정신에 신선한 공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거짓말이나 중상모략이나 험담이나 비방이 난무하는 곳에 산다는 것은 마치 오염된 공기를 사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정신에 무척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이 말의 중요성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말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짐승 중에 말은 매우 큰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이 어떻게 조종합니까? 그 입에 재갈 먹여서 그 큰 몸을 으그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를 보십시오. 그 배가 얼마나 큰 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어떻게 조종합니까? 사람이 미는 것이 아니라 사공이 키를 통하여서 그 키를 간단하게 움직임으로 그 큰 배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작은 불씨 하나로 그 모든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지극히 작은 지체, 그것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입에 가려져 있습니다. 입 속에 있는 이 작은 혀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지옥불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말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말로 인하여 곤경을 당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과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일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되고 진실한 말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이 신선한 말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신선한 공기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영적인 생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들어야 할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은 자주자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듣고 들어도 우리의 영혼에 해롭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우울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인가 다른 재미있는 것을 찾고 유쾌한 것을 찾고 코미디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들은 보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서 은혜롭고 유쾌한 말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나눌 때에 우리의 영혼은 무엇보다도 힘을 얻고 영적인 분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양강장제가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나누는 대화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 말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대화가 주로 누구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신에 가득한 그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나누는 대화들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오염될 것입니다.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세상의 헛된 일들에 국한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에서 롯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사람들의 이기심에 가득 찬 욕설과 탐욕에 가득한 말들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의 의로웠던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더러워졌습니다. 그의 마음도 세속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때에 서로를 분발하게 할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귀중한 교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세속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돌아보는 그와 같은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서로 세속적인 이야기와 서로를 험담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오염된 공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서로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어떤 말들이 나누어지는가 하는 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가 검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검해야 할 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제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말고 뒤에서 욕하고 근거 없는 말로 헐뜯지 말고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섣불리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9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겸해야 될 것은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서 절대로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면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심각한 불이익이나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이 명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담겨져 있는 원리는 단순히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게 하거나 평판에 해가 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존중할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언론을 보십시오. 온통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 말들을 듣고 들었을 때에 우리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불의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그 화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형태의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소문만 듣고 이웃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즉시로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정보이고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호기심의 차원에서 그것을 전파하게 된다면, 입방아를 찍게 된다면 여러분 그 험담에 가담하게 되는 죄가 심히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매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선입견과 불신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수군대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흉보는 일, 여러분 그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교만한 우리의 자아와 타락한 심성 때문에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험담하는 일은 거짓말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검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더럽고 오염된 공기에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염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극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져오는 결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이 오그라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을 이 오염된 말을 통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영혼들이 우리의 부주의한 말들로 실족하게 합니다. 서로 형제보다 친근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무관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서로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지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써 싸워야 할 믿음의 용사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오염된 말이 지도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교회를 분열에 빠지게 만듭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 말의 오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서 변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이 우리의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를 어떤 다른 높은 도덕적인 행실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이 거듭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할 때에 우리의 변화된 마음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하는 말들에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살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어떤 경건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된 것이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혀를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올바른 혀의 사용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럴 기회보다도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수백 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사람을 대면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지던데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혀는 악한 것을 금하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자아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말하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경건한 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언어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억박지르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말할 때에 불순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항상 예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 안에서 말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이런 말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언어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사회가 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진실한 거듭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신선한 공기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신선한 공기와 같은 그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맨날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말을, 언어를,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에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고 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거듭난 자의 심령은 자기가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은 자인지를 날마다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혀를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데 더 많은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말이 신선한 공기와 같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백해야 될 죄가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사용하기에 인색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의 혀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혀를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라면 혀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전파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45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성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이 넘쳐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들이 넘쳐나서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올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은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시편 63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항상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혀를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는 회개한 사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에 신선한 공기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염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순결하고 바른 진리의 말을 하는 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